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율법과 복음의 세 번째 시간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묵상했던 그 우리가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또 완전주의로 살려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복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고 넘쳐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사역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의 은혜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들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읽으시면은 그 이해가 좀 잘 되십니까? 바로 탁 이해가 되시고, 아, 주님이 이걸 가르치려고 하셨구나,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근데 사실 이 앞뒤 말씀을 읽어보면은 좀 이해가 빨리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조금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해야 그 해답을 좀,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비유이고, 또 예루살렘에 지금 막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천국으로 비유하셨지만, 또 2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천국을 자주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앞뒤에 문맥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등장인물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앞에 두고 앞뒤전으로 등장인물이 한 네 그룹 정도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물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근접해 있는 등장인물은 부자 청년과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 더 앞서 가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장 앞 초반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데, 이 시험한다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일단 테스트해서 더 실력을 강화시키고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템테이션, 그야말로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비난하고 덫에 갇히도록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고 저주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실수하는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말꼬리를 잡고 넘어가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주면은 다 이혼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은 단순히 모세의 율법 규정에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되지 않느냐? 모세가 정서를 써줘서 정서 없이 내보내면은 그 문제가 되지만, 정서를 써서 주면은 그 사람 또 다른 데 가서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예수님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질문의 동기 속에는 하나님이 가정을 내시고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그 본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남자가 결혼을 한 뒤에 뭐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밥을 잘 못 해준다든지 내 건강을 잘 챙겨주지 못한다든지 좀 뭐 부족한 것이 많이 드러나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정서를 써서 당신하고 이제 살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써서 주면은 결혼이 합법적으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결혼과 신성한 가정제도를 이용하는 이런 율법적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깊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정서만 써주고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 정서를 내주고 이혼했다. 이혼해도 되지 않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한 이유는 너희들이 너무 악하고 너희들의 마음의 동기부터 부패해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의 욕망과 너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심지어 아내도 가정도 버리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위해서 그렇게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가정과 결혼 제도를 그렇게 함부로 짓밟도록 하나님 허락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음행한 연고 외에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은 가늠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 인용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3장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이나 그러고요. 여러 곳에서 음행하는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정이나 결혼 제도를 그냥 문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정과 결혼 제도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작품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 이면에 있는 정신과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다 지키게 된다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준 뒤에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결혼 안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청년이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소위 청년 CEO입니다. 무슨 뭐 사업을 잘해서 재산을 읽었던지 아니면 농사를 잘해서 재산을 읽었던지 아니면 유산을 물려받았던지 아무튼 되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조항, 율법의 문자를 이루지 않고 율법이 요구하는 정신을 만약 이루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율법 조항을 지키게 된다면 그걸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된다면 또한 이웃을 돌아봤을 것이고 그의 재산을 상당 부분 알게 모르게 나누어 줬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갖고 또는 청년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고서 질문을 했겠지만 청년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베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대답했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경주 최씨 부자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최 부자가 근방 백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부잣집 때문에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최 부자의 경주 최씨 부자의 그 전략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 때 곡식을 내주면서 곳간에서 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빼앗는 것,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난할 때는, 또 기근이 들었을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것이 경주 최씨 부자의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전략이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이 부자 청년은 문자는 지켰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래의 의도를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큰일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부자조차도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구원받는 건 너무 힘들군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보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거든요. 그러니까 2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7절 시작. 예, 베드로는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 다 버렸으니까 주님 우리야말로 이제 이 천국이 우리 것 아닙니까? 응?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절에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19장 마지막 말씀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중복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가까운 문맥으로는 베드로에게 사실은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생각과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먼 문맥으로 보면은 이혼 정서에 대해서 질문했던 이혼에 대해서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품꾼의 비유의 뒷부분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의 정권을 다 물리치고 당신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아들 한 아들은 좌의정에 한 아들은 우의정에 앉혀 주십시오. 좌정성 우정성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마디로 말해서 뭘 못 가리고 있어요. 앞뒤를 못 가리고 있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데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 둘이를 좌정성 우정성으로 삼아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가진 재물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진 정보로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천국을 차지할 수 있을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림에 동참할 수 있을까? 19장 마지막 윗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주님의 다스림에 동참할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관심과 그 부자 청년의 관심과 베드로의 관심과 그리고 세베대 어머니의 관심이 각각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어떠한가?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러 보낸 것 같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보면 천국을 알 수 있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만약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된다면 이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을 주인의 마음을 천국과 연결시켰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나라가 구성되려면은 통치자와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죠. 이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라고 한다면 특별히 통치자는 있는데 임금님은 있는데 땅은 있는데 백성이 한 명도 없다. 잠언에 보면은 왕의 많음은 백성의 많음은 왕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백성이 한 명도 없는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넓게 있지만 사실은 나라의 핵심은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고 천국의 핵심도 백성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 우리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건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천국의 가장 중심에 놓이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을 어떻게 뽑고 있는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포도원은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이 그 농장을 하셨는데 단감 밭이 있었습니다. 단감 밭이 한 3,000평 정도 있었어요. 그 집 뒤에. 근데 그 경운기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이 다 이렇게 소하고 같이 일을 했죠. 땅을 파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특별히 그 열매를 맺기 전에 한창 이렇게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할 때 꽃이 피려고 할 때 땅을 깊이 파고 그 나무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뿌리가 있는 곳에 그름을 굉장히 깊이 넣어줍니다. 뭐 냄새도 많이 나지만 근데 아침 6시에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를 이렇게 12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아침 6시가 1시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제3시에 나가보고 제6시에 나가보고 제9시 제11시라고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밭을 일구고 거름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법 많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혼자 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땅을 파고 거름을 깊이 넣어야 하니까요. 근데 아침 일찍 한 6시에 나가보니까 그 우리 여기 지금 이 시간은 그 유대인 시간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 6시가 아침 6시가 유대인들은 1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는 한 8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가가지고 사람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웬 생각이 들었는지 또 나갔어요. 그리고 또 나갔습니다. 나가기를 몇 번 했어요? 사람을 데리러 나가기를 무려 5번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몇 시에 데려왔습니까? 제 11시에 데려왔으니까 11시에 데려왔으니까 오후 5시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1시간 있으면은 이제 포도원의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야 되고 품삯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키는 주인의 입장에서 돈이 지불돼야 되니까 또 노동을 한다는 어떤 효율성에 있어서는 사실 오후 5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경제적인 논리를 따져봐도 노동의 원칙을 따져봐도 비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 아마 식민지 상황이었고 충분히 이런 인력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법합니다. 아마 아이가 아파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의 약값을 댄다든지 또 집에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아이가 아파가지고 인력시장에 일찍 못 나왔다든지 다쳐가지고 늦게 나왔다든지 몸살이 나서 늦게 나왔다든지 아무튼 나와서 하루의 노동을 통해서 그 품삯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반대죠. 가능하면 일찍 온 사람, 건강한 사람, 힘센 사람, 적극적인 사람 데리고 일을 하고 뭐 8시에 왔든 11시에 왔든 3시에 왔든 다시 상관없이 그죠? 아침 일찍 온 사람들만 데리고 일을 해도 됐겠죠. 근데 이 주인을 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노동의 가치를 넘어서서 일찍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늦게 온 사람까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데 문제는 언제 벌어졌습니까? 문제는 품삯을 나눠줄 때 벌어졌습니다. 근데 품삯을 나눠주는데 순서를 보면요, 일찍 온 사람부터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나눠줍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 또 아침 8시에 온 사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와, 저 사람 저렇게 늦게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까 주인하고 계약한 거는 머릿속에 싹 가버리고요, 싼 걸 잊어버린 채 6시에 온 사람 붙여가지고 주인 보라고 해서 이제 딱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번 쳐다보다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렇게 문 닫기 직전에 와가지고 한 사람 똑같이 준다니 말이 되냐고. 당신이 좀 어떻게 잘못 계산한 게 아니냐고, 어떻게 정신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화가 나고 따져 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줬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일찍 온 사람은 좀 농땡이를 부리고 일을 좀 게을리 했을 것이다. 그리고 늦게 온 사람은 문 닫기 직전에 왔지만은 죽을 힘을 다해서 미안하니까 허리도 안 펴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숨이 넘어가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보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이 그드름을 피웠다거나 게으름을 피웠다거나 핸드폰 받으면서 저기 가가지고 한참 얘기하다 한 30분 얘기하다가 왔다거나 또 갑자기 사우나에 갔다가 나타났다거나 신문을 보다가 들어오면서 좀 자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더위를 맞아가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온 사람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했다, 그래서 똑같이 보상했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과 경제 원칙에 확실히 어긋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보상했습니까? 이 주인은 노동의 가치에 따라서 생산성의 차별에 따라서 품삯을 준 것이 아니라 한 남자가 가정을 가진 아버지가 그 어린 자녀들과 또 노모와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이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이 오후 5시에 와서 포도원에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중에는 교회 나간다고 형님에게 아버지에게 몽둥이 맞아가지고 몽둥이가 이렇게 맞아가 이렇게 멍이 들고 다리가 부러지면서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 천국이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데 오늘날 그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 우리 그 발음하기도 힘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건 남성을 남성답게 하는데 세로토닌은 여성을 여성답게 하고 또 아미그날라라는 호르몬은 또 여성을 아주 그 어머니답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은 남성으로 하여금 아주 이렇게 싸움하게 하고 또 아주 기질적으로 아주 공격적이 되게 만들고 또 이 남성 호르몬 때문에 남자들이 사냥을 하거나 무기를 제작하거나 또는 집을 짓거나 철제, 목재, 재료들을 통해서 집을 건축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성적을 거두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호르몬들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집에 없을 때. 왜 집에 없습니까? 충분한 품삯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5시에 온 사람이 경제 원리를 따라서 노동의 가치를 따라서 이 사람에게 10분의 1 데나리온만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처럼 그 다음날도 10분의 1 받고 그 다음날은 20분의 1 받고 그 다음날은 하나도 못 받고 인력시장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기운이 빠져서 그렇게 계속해서 악화된다고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노동의 가치나 생산성의 그 양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만큼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세계관과 천국이 다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이 오늘날 이 충분한 보상이나 경제적인 제공을 하지 못할 때에 특별히 그 고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버지 가정에 공급해 줘야 되고 위험할 때 보호해 줘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가이드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아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런 역할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보니까 제가 강남구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벌써 16년 전이죠. 16년 전에 결혼하는데 그때만 해도 구청에 가서 쓰는 게 있더라고요. 쓰는데 결혼, 이혼, 이혼, 결혼, 이혼, 이혼, 결혼, 이혼 그렇게 쫙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혼이 많은가? 근데 16년 전에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차고 나면 이혼이에요. 심지어 6개월, 3개월 살고 이혼합니다. 성격이 안 맞다, 마음에 안 든다, 다른 사람이 생겼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제대로 밥을 제대로 잘 못하고 건강을 잘 챙겨주지 못한다 부터 시작해서 무능력에서 돈을 못 벌어온다 아내에게. 심지어 그렇게 해서 남편들이 아버지의 역할들을 하기를, 남편의 역할을 하기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정의 해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가정의 해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국은 청소년 비행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재미나는 통계가 하나 있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북서부에 그 필레인스버그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에서 이 흰 코뿔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코끼리들에게 받쳐가지고 죽는데, 왜 코끼리들이 공격을 하나 알아봤더니 이 남아공화국의 정부가 개체수를 줄이려고 엄마 아버지 코끼리들을 막 사살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코끼리가, 이 특별히 숫 코끼리가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코끼리가 있을 때는 아버지 코끼리 보면서 배웠어요. 어떻게 여자 코끼리를 대하는지, 어떻게 엄마 코끼리를 대하는지, 엄마 코끼리가 또 여자 코끼리가 차를 탈 때는 어떻게 문을 열어주는지, 또 어떻게 위험이 닥쳐서 보도를 들어갈 때는 차 쪽에는 아빠 코끼리가 서고 남자 코끼리가 서고 차선 쪽에는 보도 쪽에 엄마 코끼리와 여자 코끼리를 세우는 것을 보고 배웠어요. 그걸 보고 자랐는데 아빠 코끼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못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막 미쳐가지고 코뿔소 들이받는 코끼리만 보고 자라놓으니까 이 코끼리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끼리가 코뿔소를 들이받고 쓰러진 코끼리를 무릎을 꿇고 앉아서 뿔로 찔러 죽였던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로 나타났죠. 그리고 미국에서 나타난 수많은 총기 사고들의 가장 배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아 상태에서 자라서 고아의 영으로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늦게 온 이 사람에게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그 필요를 따라서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 자녀들 먹일 수 있도록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고 10분의 1만 줬다고, 너는 늦게 왔고 조금 일했기 때문에 이것만 받아가시오, 그래도 그 사람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바리새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침 6시에 왔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고 나는 부자고 그리고 율법 조항도 지켰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 저는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 버렸기 때문에 주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저를 보상해 주십시오. 저는 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한 자리 하시면 저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세베대의 엄마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들으라고, 그리고 제자들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들으라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지,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때, 이 주인의 마음을 닮을 때, 사람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들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다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스펙이나 어떤 외모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재산이나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주도적으로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어떤 스펙을 보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면 저는 아마 천국 못 갈 거예요. 우리 중에 스펙이 얼마나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까? 하버드 출신에, 대기업에 출신에, 그런 사람들을 딱 앉혀놓으면 우리 여기 앉을 자리도 없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스펙이 좋은 분도 계시지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 스펙으로 천국을 탈취하는 물건점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내 뜻대로라고 두 번 표현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천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믿은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리고 좀 약점이 있건 그리고 좀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건 정신적으로 약점이 있건 좀 부족하고 모자라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따를 할 것이다. 주님이 천국을 주시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비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돌아서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가정을 오픈하고 그들의 재물로 바울과 주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전토를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 19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8절에서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해를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치장하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쓸 수 있습니다. 은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천국의 주도권을 100%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볼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어디 가는지 살피듯이 주님이 어디 가시나?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가진 은사와 시간과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썼는지 언제 썼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너희 죄를 사라지게 하겠다고, 너희 죄를 발로 밟아, 발로 밟아서 바다에 빠뜨리겠다고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하리라. 너의 죄를 동이수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리라. 주님 그렇게 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어머니가 너를 태중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하여 세웠노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짓기도 어머니 복중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도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앞장서셔서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인의 마음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섯 번이나 사람을 부르러 가고 우리를 모자라는 우리를 끝까지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모자라지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의 충성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아셔서 필요한 만큼 한 데나리온으로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천국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노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이 부드러운 주인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늦게 오후 5시나 되어서 포도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묻고 우리는 누추한 거지와 같이 우리의 의는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죽음을 안고 있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오후 5시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